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지난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11절밖에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너무 중요한 구절이고 또 이 내용이 너무 풍부해서 한 주에 하려고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유월절 어린 양의 의미와 또 그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시킬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요. 다음 주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월절 어린 양,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었는지가 나오죠.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금방 아시겠지만 제가 이 설교 요약 시작을요, 오늘 요약 첫 번째 문장을 상당히 많이 사용합니다. 아마 올해만도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벌써 됐을 거예요. 성경 전체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를 흐르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위해서 쓰여졌어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다 보면 이것과 상관없이 내 마음이 흘러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두꺼운 책이죠. 그렇죠? 1189장이나 됩니다. 장수로. 절수로는 뭐 훨씬 더 되겠죠. 그리고 내용도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성경의 주제에서 벗어나서 성경을 보고 듣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다른 데로 가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구약에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도 없어요. 메시아라는 단어도 없어요. 예수라는 단어도 없어요. 비슷한 어원의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나옵니다. 십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보여주고 상징하는 그런 내용들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성경 전반에 걸쳐서 흐릅니다. 이것을 발견해야 돼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글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 이 유월절,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오기 직전에, 노예에서 해방되기 직전에 하나님이 명하신 유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그 절기를 지키는 그 내용 중에 1년 된 숫양을 잡아서, 오늘 말씀처럼 흠 없는 1년 된 숫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해서 그 피를 취해서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이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 어린 양의 피. 그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주 뭐 이건 아주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발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유월절의 어린 양, 이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는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성찬식 했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을 취한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인자의 피를,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살과 피, 한마디로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서는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이 어린 양, 유월절의 어린 양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왜 어린 양이라고 했는가? 여러분, 양은 짐승 중에 가장 순하고 온유한 동물입니다. 악이 없습니다. 남을 해하고 잡아먹고 이런 게 없어요.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사야서 53장에 털 깎는 자 앞에서의 양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저희 집에도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이거 털 깎아주려고 그러면요 저희 집사람 혼자서 못해요. 딸이 오면 이제 한 사람 잡고 자르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양은 털을 깎으면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요. 대부분 동물들이 안 그렇죠. 난리 부리죠 여러분. 털 깎는 자 앞에서의 양같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조금도 거리끼지도 않고 또 주저하지도 않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그대로 내어주셨습니다. 양은 상대를 해할 줄도 모르고 싸울 줄도 모릅니다. 염소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마태복음 25장인가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게 나오죠. 그렇죠? 오른쪽에 예수님이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내가 배고팠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양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시고 왼쪽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반대로 얘기를 하시죠. 그렇죠? 염소는 달라요. 뿔도 있고 들이받습니다. 그런데 양은 그렇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의 음성에만 반응합니다. 이게 양이에요. 다른 사람의 목소리 안 듣습니다. 따르지 않습니다. 그 음성을 구분해요.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온 엘림의 성도들이 이 양의 이런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5만 가지 얘기가 얼마나 많이 지금 떠다닙니까?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정말 이 하나님 말씀 복음과는 상관도 없는 그럴듯한 이야기들. 여러분 그게 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영원한 것도 아니고요. 잠깐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영이 살아나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귀에 듣기 좋은 얘기들에게 들에 너무 마음을 뺏기거든요. 그런데 양은 목자의 음성만 알고 따라갑니다. 양은 멀리를 못 본대요. 멀리를 못 본답니다. 그래서 목자가 인도하면 양이 앞에 맨 앞에 가는 양들을 그냥 따라간대요. 그런데 그 양이 목자의 만약에 절벽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다 따라서 떨어진대요, 양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니까 양은 목자의 인도가 절대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양이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도 없지요. 먼 것도 못 보지요. 그러면 먹이를 찾는 것도 힘들고 맹수로부터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양이 여러분 무슨 어떤 그 재빠른 동물처럼 뛰기를 잘합니까? 뛰긴 뛰지요. 그런데 맹수들의 이 속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지금 공격하고 위협하는 이 마귀의 세력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그들보다 더 우리가 이 지혜가 뛰어나서 그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 악한 세력보다 더 능력이 있어서 그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참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지 못하지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양은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베풀어줘요. 가죽, 이 털부터 시작해서 가죽, 또 고기, 모든 것을 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강조를 할 때가 참 많지요. 맞습니다. 그게 결정적이니까.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예수님의 탄생부터, 그것도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마구간에서 태어난 그것도 전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비유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비유하지 않고 맹수나 사자나 무슨 호랑이나 그렇진 않아도 그렇게 공격을 많이 받지 않은 무슨 코끼리나 무슨 기린이나 이런 거로 비유했다 그러면 좀 안 맞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이 양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그래서 세상, 이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얘기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여러분 이걸 머리로 알았겠습니까? 아니죠. 세례 요한은 그 어머니 엘리사벳에게 잉태됐을 때부터 성령 충만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말을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잉태될 때부터 성령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완전한 자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이 희생 제물로서 양을 지정해 주셨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하나의 상징으로 구약에서는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친 겁니다. 이 성경 전체가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원의 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그것을 구약에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맨 먼저 나타나는 것은요, 사실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신 그 가죽 옷부터 시작합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 죄가 들어갔죠. 이제 죄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든 알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둘이 비교의식이 생긴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전에는 다 아담도 그렇고 하와도 그렇고 벌거벗고 있었어요, 그냥. 그런데 갑자기 부끄러워진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움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이게 죄에서부터 온 거예요. 죄가 없으면 부끄러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가 들어가 보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하체를 잎사귀로 가린 겁니다. 자기의 수치를 가린 거죠. 가리려고 한 거죠. 그게 완전히 가려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희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죄 없는 짐승을 죽이셔서 피 흘리셔서 그 가죽을 취한 겁니다. 그래서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를 덮어주신 거예요. 이게 유월절 어린 양,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바로 곧 뒤에 창세기 4장에 들어가면 아벨의 피제사가 나오죠.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둘 다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아벨은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농사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곡식 가지고 자기가 거둔 그 곡식 중에서 선별을 해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뭐를 원하시고 뭐를 명하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기쁘고 여러분 마음이 만족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뭔가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아주 큰 것을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해드렸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그게 죄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가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아벨이 양을 치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때는요, 양을 먹지 않았습니다. 먹지 않았어요. 그럼 왜 양을 키웠겠어요? 아벨이. 이유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먹지 않았죠? 고기 안 먹었죠? 근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셨어요, 이때는. 고기 먹은 것은 노아의 홍수 이후입니다. 그러면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의복을 취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그 옷 제조한 거 보여주셨잖아요. 처음에 잎사귀를 둘렀는데 그거 며칠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죽옷을 덮어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가죽옷을 쳐다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이게 나의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로 있구나. 그것을 봤을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가죽옷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후에 이야기하지만 유월절 어린 양,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여인의 후손,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겁니다. 그래서 아벨이 그걸 위해서 했고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히브리서 9장에 나오는 거죠.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피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왜?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의 신분,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약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피를 가지고 나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뿌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는 죽어야 마땅한 존재이지만 이 짐승이 나를 위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대속의 의미가 있죠.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해 주신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이 양을 친 거예요. 양을 쳤기 때문에 양을 가지고 나간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피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아벨이 그 피로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피가 증거한다 그랬어요. 창세기 4장에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세요.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가인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대요. 그런데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 가인은 뭐고 아벨은 뭔가? 피의 의미를 알던 가인, 모르던 가인, 그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의미도 모르고 그냥 남들이 하니까 피 가지고 나간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피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지 이 사실을 알고 있던 그 아벨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죠? 무슨 기도하십니까? 오늘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그것도 중요한 기도예요. 그런데 어떻게 잘 드리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 하나님은 이 예배 안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유일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의를 힘입어서 주 앞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정말 부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우리는 은혜 얘기는 많이 하죠. 그런데 긍휼하심,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주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이제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얘기 나오죠. 그 방주가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냅니다. 그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교회의 상징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몇 명이 살았다 죽었다 뭐 그 사람들, 노아의 가족들도 지금 다 죽었죠. 지금 육신이 살았다 안 살았다가 문제가 아니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언약의 계보가 이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제가 여러 번 인용했던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일찍, 새벽 일찍 떠납니다. 종들을 데리고 떠나요. 그리고 당일 그날 도착을 해서 아마 3일 길을 갔지요. 그리고 도착을 해서 산 밑에서 종들을 밑에 놔두고 이삭만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때 이삭이 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예? 너야 이놈아, 이렇게 얘기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가 준비하신다. 여호와가 준비하신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알고 얘기했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다는 건 희미하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러는데 믿는다 그래서 앞길이 환히 보여서 뭐 몇 월 며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이런 거 우리 모르잖아요. 이런 거 알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보이진 않지만 믿는 마음에 하나님은 절대 틀릴 수 없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난 몰라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고난이 있을지, 일이 어떻게 풀리고 막히고 난 몰라. 그렇지만 내가 가는 길은 분명히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랑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최고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고 갔지요.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예물, 제물, 피의 예물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삭이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가인이 몰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삭은 알았거든요.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알았겠지. 너무나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에게. 항상 여러분 교회 오실 때 피가 있는가 확인하십시오. 아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가? 한마디로 무슨 뜻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나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있는가? 그게 깨달아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걸 깨닫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지요. 내가 안 되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있을 때 나는 없어집니다. 내 자랑, 우리 조그맣고 권사님 기도하셨죠 여러분. 우리의 자랑, 우리의 모습 뭐 조금 남들보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리스도 보혈 앞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것을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이 여러분 만 달란트 빚진 자, 백단 데나리온 빚진 자,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둘 다 빚진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유월절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자세하게 예수님이 행하신 그 십자가의 길과 지금 출애굽기를 통해서 나온 이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그 피를 바른 것과 사건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도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내가 그 피를,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볼 때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아멘.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이 칠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죄의 저주 가운데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구원 받았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가 피가 없으면, 피가 확인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당해요. 마귀가 우리에게 달려들 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여러분 그것을 여러 가지로 성경에서 나타내, 사도 바울은 그거 뭐라고 해요? 내가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게 뭐를 얘기합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흔적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죠. 그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막 물게 합니다. 물린 사람 다 죽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그때 하나님이 뭐를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막대 위에 높이 달라.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그 놋뱀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성경은 딱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예? 하나님이 이 유월절 어린 양 또 십자가에 달리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놋뱀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들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불뱀에 물린 자들이 그걸 쳐다보는 자는 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행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구원 자체는, 그런데 구원 받은 자는 행위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래서 행위를 무시하면 안 돼요. 내가 구원 받았는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그 열왕기서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놋뱀 있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들라 그랬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달았더니 그걸 본 자들이 다 살았거든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어떤 놈이 야 저거 대단하대 그래서 그걸 딱 꽁쳐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 노뱀을. 그게 언제까지 갔냐면요 여러분, 성경의 히스기야 왕까지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다가 숭배를 했어요. 숭배를, 그 노뱀을 숭배를 했어요. 노뱀은 하나의 상징 아닙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지 노뱀 바라보면 어떡합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렇거든요. 다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뭔가 거기에 의미를 두고서 그걸 섬겨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민족성 자체가 사람 중심으로 자꾸 모여요. 그래서 그 리더가 싹 사라지면 그 뭐 교회나 단체가 그냥 무너집니다. 미국 사람들은 조금 덜해요, 그게. 뭐 안, 없지는 않지만. 근데 한국 사람들은 특히 인물 중심으로 이렇게 뭉쳐요. 그래서 아주 뛰어난 지도자가 나오면 확 뭐가 일어나고 지도자 사라지면 확 무너지고.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런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리스도로부터 파생된 어떤 것, 여기에 자꾸 의미를 둬요. 그게 우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에서 보면 보통 때는 없는데 특별히 레위기 16장에 보면요, 아사셀이라는 염소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요, 두 마리를 가져와요, 염소를. 하나는 죽여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드리고요, 염소 하나는 그냥 광야로 내보내요. 광야로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혼자서 가니까 결국은 방황하다가 죽지요. 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사셀의 염소, 이게 어떤 의미인가? 참 마음 아픈 얘기지만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자기 아들 예수를 내버린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게 아사셀 염소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의미를 깨달은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피로 인해서 심판이 면해집니다. 우리는 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우리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리셔서 이 심판을 이미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야, 여러분 얼마나, 이것은 복권 당첨된 것하고는 상대도 안 되는 수지 맞은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어요. 여러분, 이게 안 돼서 수많은 자들이 자살합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 한 7, 80%가요, 우울증에 시달려요. 우울증. 그 우울증 환자들을 가장 괴롭히는 게 뭔지 아닙니까, 여러분?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그게 어디서, 이게 바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눌리는 겁니다. 근데 그게 끝났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 심하지는 않더라도 가끔 우울하고 막 괴롭고 내가 내 인생이 왜 이렇지 이런 분 계십니까?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할렐루야! 속지 마십시오. 범죄와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하나님 모레 네가 이것을 먹는다면 정녕 죽으리라 그랬죠. 안 죽었어요. 근데 안 죽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에 약속을 주셨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노아의 방주 안에는 더 이상 심판이 없었습니다.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죠. 그런데 그 심판에서 건져낸 게 바로 노아의 방주잖아요.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 이제는 이 세상의 죄로부터 온 심판 여러분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죄져도 되겠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을 때 죄의 결과는 여러분 다 당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지옥 못 들어가는 일은 없어요.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오죠. 죄를 지은 죄인이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면요. 죽이지 못해요. 도피성 안으로 도망가면. 그래서 그 도피성이 이스라엘 곳곳에 있었습니다. 왜 그냥 한 곳만 있으면 어떤 사람 멀리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다가 잡힐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빨리 갈 수 있도록 여러 곳에 도피성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괜찮아요. 도피성이 이렇게 한 시 이런 게 아닙니다. 한 지역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조그맣게 장소를 만들어서 거기에 도피성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거길 들어가면 나오지 못해요. 나왔다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죽이면 괜찮아요. 그 사람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도피성을 지키고 있는 제사장이 죽으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자, 어린 양의 보혈의 은총을 입은 자들에게는요 이제는 유월절 어린 양의 은혜의 혜택을 입었잖아요. 그렇죠?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주어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애굽에서 뭐였어요? 그냥 노예예요. 노예에서 태어나서 평생 일만 하다가 노예로 죽는 거예요. 소망은 전혀 없어요. 왜 살아야 되는지 그냥 노예 생활인데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목적이 생겨요. 인생의 목적이 생깁니다. 가야 할 곳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길이었어요.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제가 뉴욕에 있을 때 유대인들 많이 만났었거든요. 진짜 똑똑해요, 그 사람들. 지금 전체 인구 중에서 유대인들이 차지하는 건 아주 진짜 1%나 되나요? 그런데 여러분 노벨상 30%를 유대인들이 가져갔다 그러죠? 좋은 대학교, 정말 그 실력 있는 교수들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똑똑한 머리로 430년 동안 유대인들이 그냥 가만히 노예로 그냥 당하고만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한국 여러분 35년 일제 압제 있을 때 가만히 있었습니까? 백이민족,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 그래서 가만히 그냥 죽었다 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3.1운동 일어나고 또 무슨 뭐 일어나고 또 독립군들 뭐 만주에서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막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 똑똑한 사람들이 뭐 안 벌렸겠습니까? 많이 있었을 거예요. 430년 동안 그것도 처음에 갈 때는 노예로 끌려간 게 아니잖아요. 총리 가정이었어요. 총리의 가정, 요셉의 가족들이었으니까. 분명히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빠져나와보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스스로는. 똑같습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 우리의 능력으로 마귀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것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마귀가 감히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처럼 너희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보혈 아래에 있는 우리들과 나 스스로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떠나서 살아가려고 하는 나하고는 마귀가 볼 때는 하늘 땅 차이에요. 지난 세월은 이들에게 너무나 암담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후에 이들의 앞날 장례가 쫙 열렸습니다. 여러분, 장례만 열리는 것이 아니고요.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이들의 발걸음에 막혔던 문들은 다 열립니다. 안 열린 게 없어요. 홍해도 열렸죠? 그렇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뭐 봤습니까? 마실 물이 없어요. 그렇죠? 잠깐 막힌 것 같아요. 그런데 열려요. 나뭇가지를 던지니 물이 닳아졌어요. 막혔던 문이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때 당장 눈앞에서 막힌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홍해도 그랬고 요단강도 그랬고 여리고성도 그랬고 계속 막 우리를 막는 요소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결국은 다 무너져요. 할렐루야. 노예 때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와 상관없을 때는 막혀 있었어요. 그런데 보혈의 은혜 아래 있을 때는요, 이제는 자유인이 됐어요. 마음껏 나가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욕을 못 기다려요. 내가 나가려고 보려고 발버둥을 치니까.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는 제발 좀 나가달라고 와서 사정을 하는데 그냥 사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네 집에 있는 금은 보화 폐물들 다 가져와서요. 좋은 옷들 다 가져와서 다 주면서 이거 줄 테니까 그냥 다 나가. 빨리 좀 나가. 여러분, 그런 일이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죠? 우리는 이것만 바래요. 근데 여러분, 이것만 바라는 자들은요, 이거 받고 애굽에 눌러 앉으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세요. 하나님이 주실 때는 거기에 묶이지 않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미국과 버지니아에서 부자들은 전부 엘림교에 와 있다 이런 소리 듣기 원합니다. 아주 확실하게 아멘 좀 해보세요. 그런데 거기에 절대로 묶이지 않는 믿음이 전제돼야 돼요. 그럼 거기 묶이지 않고 그것 가지고 나사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요. 근데 이런 자들이 없어요, 이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아들을 주시니까 이 모든 것 다 주시지 않겠느냐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주시고 싶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시고 싶어서 막 그러는데 줄래요? 줄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에게 칼 맡기든 것처럼. 아, 요번에 올림픽 할 때 봤더니 한국 사람들이 사격에서 진짜 뭐 금메달을 몇 개 났다는지 몰라요. 그렇죠? 어린아이에게 여러분, 그렇게 좋은 총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말도 안 되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그냥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내 믿음만큼만 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성공하는 것도 내 믿음만큼 그들의 믿음만큼만 해주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갑자기 두렵죠 여러분. 우리 애들 믿음 없는데 큰일 났네. 그런 기도 잘 안 나오실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 기도가 그렇게 해야 그들이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 다시 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절대로 나오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유월절 어린 양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 3분 정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